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으로 저희가 각각 홀로가 아니요 주의 말씀에 빛을 쫓아 더듬어 살아갈 때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몸된 교회 통해서 양육시켜주시고 지치 가운데 교제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 연약한 신앙들이 양육보다 견고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 불러주신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시온데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통해 부르시며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를 천국 가운데 한 백성으로 받으심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의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의 이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 앞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규모 있고 올바른 것인가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미 밝히고 가르치신 바 되어 온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 신조를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되어진 이 신조가 저희가 믿기로는 주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요 또 정확한 해석이라 믿사운데 이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잘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귀한 믿음의 하나 자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장로교 신조입니다. 장로교의 신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장로교회가 태반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신의 신조로 봤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말씀을 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장로교 신조는 잘 가르쳐지고 있거나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 내용의 정리가 매우 압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얼른 읽고 쉽게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1643년에 영국에서 모여져요. 영국에, 원래 그 영국 이렇게 있으면 대륙이 있겠죠? 뭐 지중해 있고 아프리카 있고, 나 이거 잘 그려지 못하겠네. 대륙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영국이 있으면 이 대륙에서 발전된 칼빈 주의가 칼빈한 분, 이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데 칼빈이라는 분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뭐라고 이름 짓냐면 개혁신학이라고 이름 짓는 하나의 성경 해석이 나타났어요. 이 개혁신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그 성경 하나하나를 어떻게 꿰서 이해하여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 개혁신학은 그 자체로 개신교 안에서는 무엇과 구별이 되냐면 루터교하고 구분이 되겠죠? 개신교 안에서 오늘날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에 또는 침례교 일부 신학에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알미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칼빈이란 것처럼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학과 구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침례교의 역사적인 제일 최초의 시초가 되어지는 제침례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제침례파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침례 형식으로만 세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특별히 왜 재침례가 되냐면 성인들의 자기 의지에 의한 고백이 기초로서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유아세례를 줘가지고 그 유아세례가 어른이 될수록 그대로 유효함으로 어른 돼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자기 의지로 받은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 침례파는 그것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세례받는 방식도 침례 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인된 자기의 의지로 고백되어서 침례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유아세례 교인들이 다시 침례받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해서 제 침례파라고 하죠. 이 제 침례파의 현대의 모습 속에는 큰 넓에서 침례교가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침례교가 제 침례파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인 뿌리의 흐름은 같이 갖고 있죠. 장로교는 침례를 주나요 안 주나요?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도 되죠. 장로교는 세례 방식 자체에는 큰 성경적인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뿌려도 되고 담가도 된다고 생각하죠. 물이 많으면 담그고 물이 없으면 뿌리는 건데 예배당에 물이 담을 만한 법도 없으니까 일부러 안 만드는 거죠. 일부러 만드는 건 그거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여야만 되지 않는다면 일부러 안 만들고 그냥 뿌리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한강에 와서 받겠다 그러면 받는 거죠.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 그 방식 자체는 큰 의미는 안 돼요. 이분들은 특징은 방식도 고집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몇 가지가 이게 다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어디와 지금 교리 논쟁을 하겠어요? 로마 캐톨릭하고 하겠죠? 로마 캐톨릭하고 교리 논쟁을 하는데 로마 캐톨릭은 덩치는 한 덩어리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파가 있어요. 그 많은 분파들은 우리 개신교가 나눠진 것처럼 신학적인 이유로 나눠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나눠지기도 하고 복잡한 분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 구조에 대한 일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냐면 교황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사도들의 사제들의 특별한 교황을 머리로 해요. 교황을 머리로 하는데 교황의 위임받은 자들이 사제단이에요. 사제단은 스스로 독립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교황이 권위를 절대 권위를 갖는데 절대 권위를 사도의 사제 성품을 수여함으로 그러므로 사제단에게 대리적 위임을 통해서 사제단이 교회 전체를 통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 여기서 끝나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은 하나의 종이 못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그럼 이분들이 교회예요. 아무리 사제가 없는 많은 분들이 모여도 그건 교회 자체는 아니고 교회 비슷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괄되어진 이 의식, 교회 론적 내용에 그 많은 캐톨릭의 분파들이 다 하나로 모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한 덩어리지만 속은 많은 차이가 있죠. 이것이 현대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16세기에 일어나요. 16세기에서 흔히들 마틴 루터란 분이 마틴 루터란 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루터란 분이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이분도 캐톨릭 신자죠. 그 당시 교회가 캐톨릭 하나였으니까 서방에 있는 캐톨릭 교회 하나 동방에 있는 동방교회 하나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죠. 동방교회는 분파가 많지만 그냥 큰 덩어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루터란 분이 소위 16세기 1517년에 면죄부가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도전을 던지게 되면서 역사적인 시발점이 이루어져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부하는 돈이 죽은 자 연옥가에 있는 죽은 자의 그 연옥에서의 정화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 대니까 루터가 성경주의지 못하다. 잘못된 우상 숭배적이다 라고 해서 비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루터가 반대를 했지만 그리고 루터의 한 20년 30년 뒤에 후배로 칼빈이 등장했고 그 이후에 이들과 더불어 기라성 같은 뛰어난 천재들이 종교개혁의 이론적 바탕을 지지해가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16, 17세기에 폭발적으로 등장하는데 참 특별해. 역사를 보면 집중적으로 그때 나타나요. 음악을 보든 음악시대에 집중적 천재가 모아지는 것처럼 과학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서 나타나는데 이분들 전체가 신학을 하는데 성경만 뚝 떼놔가지고 성경 뚝 떼놔가지고 성경만 보고 새롭게 신학을 만들어 내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쪽 음악 캐틀릭의 각각의 분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 신학 전통 가운데서 옳은 놈과 틀린 놈을 구분해가지고 뽑아냈어요. 요 놈은 맞고, 요건 못 쓸 놈, 이거 이렇게. 이 중에서 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성경 해석에 비추어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삼아서, 신학을 정립한 거죠. 신학을 정립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견이 다른 것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개신교안의 분파가 생긴 게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자들이 특별히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이 국왕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회가 정권을 잡았던 일시적인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의회원들 중심으로 우리 영국을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바른 신학의 교회 전체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국가총력적으로 모여서 121명이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모였어요. 1643년에 그래가지고 1649년에 끝나요. 계속 뭐를 했을까요? 회의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예배를 드리면 8시간 예배를 드리고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설교하고 10분간 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짜내고 짜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서로 마음을 다해 애쓰고 만들어내서 마지막 결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책에 담겨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압축되고 잘 모아진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풀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성경 전체를 꽉 안다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배워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책 서편을 보시면 목차가 나와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제1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되어 있죠? 32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주에 이걸 다 끝내려면 한 번에 몇 장씩 끝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장을 한 주에 끝내도 1년 반은 걸려요. 그렇죠? 왜냐면 30주는 걸릴 테니까. 그럼 6번 가면 필요한데 이거는 계속 해나갈 테니까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의 들으시고 다음 학기 때 10개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이번 학기 때 4장까지 끝내잖아요. 그럼 중간장은 비고 그 다음 장에 다시 들어와 듣는 거죠. 한 10장부터 또 듣는 거죠.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 걸 들어야 뒤에 거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별도의 주제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다들 다 공부하시고 또 심심하시면 또 들어오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강의는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4년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듯이 신조 공부 한 3개년 계획 잡으셔서 편한 때에 한 번씩 들어오셔 들으시면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요, 제1장 성경부터, 제 생각에 5장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5장까지 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부가 좀 길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가급적 5장까지 목표를 잡되, 안 되면 4장에서 끝날 거예요. 성경이 제1장에 나와 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돼요. 왜냐면 2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신론인데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게 무슨 말인지 알듯 모르듯 하죠.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자유지 유효한 부르심 이상한 말 이거 신학적인 언어라 좀 낯설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신앙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선행 쭉 이게 구원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일단 막상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익숙한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결혼과 이혼의 문제, 교회론, 그 다음에 성례, 세례, 성찬,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 다음에 종말론, 죽은 다음에 어찌 되는가,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문제 등등으로 쭉 교리적인 주요 내용이 다 제대로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권위의 근거는 어디서 와야 한다고? 성경에 와요. 그러니까 제 1장이 뭘 다루는 거예요? 성경을 다루는 거예요. 1장을 펴보죠. 9페이지. 자, 깨알같이 써있죠? 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돼 있는 게 제 1항부터 해서 40페이지 어간에 보시면 몇 항까지 나가 있냐면 우리가 어디서 끝날 건지 좀 알아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39페이지 10항 보시면 39페이지 10항 나오죠? 거기까지가 성경에 관한 10가지 고백적 조항입니다. 성경을 10항에 걸쳐서 고백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1항은 뭘 가르치냐면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와 필요하노 겁니다. 예. 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 하나 이겁니다. 자, 그러면 1항 질문은 그겁니다. 성경 왜 필요한가? 그 답을 얻으시려고 노력하시면서 1항을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경 그 이 웨슬리신학에서 영어 원문에는요. 이로 인하여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위에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 중복되어 있지 않고 하나만 되어 있는데 번역자가 우리말을 번역하면서 두 번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필요하죠? 자, 이 지금 이 문장을 네 개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게 하나예요. 핑계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지금 어디 본성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 뒤에 번역자가 영어로 써놨죠? Light of nature. 다 아시는 영어 같죠? Light는 빛이고 nature는 자연.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의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본성의 빛. 그래놓고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영어로 딱 쳐놓은 거예요. 이거는 해석적인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다.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빛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본성보다는 자연의 해석이 보다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자연의 빛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와 섭리로 되어 있어요.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거죠. 그 섭리에 대한 역사 속의 간섭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인과응보 원리도 있고 또 몇 가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개인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창조세계는 그야말로 전 우주의 자연세계를 의미하죠. 창조는 초월세계와 이 자연세계, 그러니까 초월세계, 영적세계와 이 자연세계를 다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신 것까지를 말씀하는데 그 운행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창조와 섭리와 자연 빛 속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계시가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설악산 가서 야호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그게 하나님이 그 계신 걸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의 빛, 창조와 섭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를 그냥 우리가 쉽게 자연 계시라고 해보자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또 누구에게나 주니까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니까 일반 계시라고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계시니까 일반 계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아주 있으니까 자연의 영역을 통해 주시니까 자연 계시를 말해보자고요. 이 계시를 지금은 외순신앙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계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내가 몰랐거든요 라고 말할 수 이때 그걸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이미 이렇게 명료하게 보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명료하게 보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잘 모를까 사람들이. 그거는요 오늘날 과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요즘에 과학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과학 옛날에 최초의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과학혁명 16, 17세기에 걸쳐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이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 있는 질서를 잘 관찰하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것이고 그 법칙이 정당하다면 실험을 통해 확인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과학이 나왔는데 그만 뜻밖의 19세기 가면 찰즈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죠. 진화론 이후 하나님의 신 존재에 대한 부정, 하나님을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기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떠났지만 제일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말을 나온 것처럼 만들어놓고 팔짱끼 구경하시면 우주와 자연은 기계 법칙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있을 수가 없죠. 기계 법칙대로 착착착 돌아가는데 기적이 있으면 법칙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채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바꿔왔는데 진화론이 딱 등장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이 자연 안에서 설명해 드리니까 자연 안에서 생명을 설명하고 자연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설명해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빠진 채 설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철저한 자연 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열어버린 거죠. 자연의 빛 속에 담겨있는 이 오늘날의 이 결과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세계, 이 우주와 지구의 이 자연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이 담겨있다라는 그 신학적인 성경을 기초로 한 신학적인 이 해석에 정면으로 부정하고 아니라는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 이것이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이후 오늘날까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르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한 것. 이거는 자연계시에 대한 우리 자신 안에서의 거부를 해나간 것이에요. 이거를 깨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 가운데 소위 디자인 시오리라는 걸 말하는 분이 있어요. 디자인은 우리말로 설계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군 나타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연계시 입장을 더 분명하게 지지해놓은 과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원래의 이 자연을 관찰해보면 과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어떠한 자연의 구조물도 세포세계를 보나 미시세계죠. 우주를 보나 거시세계입니다. 이 미시세계라 거시세계 세포의 작은 부분을 보나 우주를 큰 걸 보나 그 어디에도 디자인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 없이 되지 않고 이 세포의 세포를 봐도 단세포 동물 안에서도 거기에는 디자인, 설계된 구조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전 우주의 흐름을 봐도 거기는 설계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설계를 누가 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설계가 진화론적 가설처럼 오랜 시간의 우연으로 됐을까? 아니면 어떤 지능자의 개입으로 됐을까? 그거 하나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설계가 우연이 되는 법이 있냐는 거죠. 그게 과학 경험 법칙상 맞냐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쥐덫 이론이라고 했어요. 쥐덫 이론. 쥐덫 이론 뭐냐면 이런 나무판에다가 덫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고리 하나 만들고 쥐가 탁 건들면 이게 탁 물어버리는 쥐덫 있죠. 이 쥐덫이 인간이 기구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인간이 만든 가장 간단한 기구 요것조차도 요거 하나가 없으면 쥐덫 기능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없으면 쥐덫 기능을 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장 간단한 쥐덫과 같은 기구조차도 그 중에 부품 3개면 되는데 3개 중 어느 하나만 딱 빠져도 더 이상 기구로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은 그 3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설계적인 지식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 예를 든 거 예화죠. 이걸 든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다 디자인되었다. 디자인되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건 자연계시입니다. 과학적으로 자연계시를 논증해 나가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의 설득력 있고 분명한 과학적인 논증을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말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꾸 부정을 해요. 때를 쓰면서 부정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으로 얘기하지 왜 자꾸 하나님 같이 끌어대냐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한 그들은 딱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뭐냐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안 믿는다고 해서 부담지기도 싫으니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 그거예요. 그런 내면의 저항의식은 바로 자연계시의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웅변적 설득을 다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과자 먹는 시간이 있대요. 이정 목사님 신신한 분 하세요. 그거 놓치면 다들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신다고. 그거는 꼭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시간 있으니까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셨어요.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 자연 계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핑계 않고 알면, 이걸 다 알면, 알면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나? 어떤 좋은 일이 있나?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그러나,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불충분할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이냐면, 그 다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데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5분만 쉬고 해요. 지금 과자 다 없어요. 지금 다른 방에 다 먹어버리면. 근데 시간 지켜오세요. 11시 5분에 15분에 꼭 오세요. 5분만 쉬세요. 자, 모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이신 분은 조용하시고요. 뒤에 오신 분은 그냥 들어오시게 놔두시고요. 그런데 타락 이전과 타락 후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타락 이전과 이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타락 이전에는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자연 계시를 아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생하게 알았죠.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거는 아담은 아무 문제 없이 알았죠. 왜냐면 자기가 창조하실 때 그때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그 대화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도 자연을 통해서 쉽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고, 정확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누군지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죄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하나님을 경원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게 됐어요. 이 대립관계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들 우리 보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노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관계죠. 관계 질서에 변화가 생겼고, 관계 변화가 생겼고, 1번,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어떤 벌을 주시죠?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이 관계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해서 불의 불명건으로 하나님 지식을 부정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연 계시 자체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새로운 역사가 빚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기시는 거죠. 그 어려움은 결국은 자기의 내면적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두 반문에서 뭐라고 설명이냐면, 자연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사 알아도. 뭐가 더 필요하냐면, 타락한 우리로 인해서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이 구원이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원을 알려준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게 됐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겠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왜 특별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을 특별 계시로 주게 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으로 있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하 이런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이전에 타락 이전에는 특별 계시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타락 이전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을까? 타락 이전에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단적인 의미에서 자연을 수단으로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해석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지식이 무엇을 수단으로 줘요? 말씀을 수단으로 주듯이 자연 계시는 수단적으로 자연을 통해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듯이 이 당시에도 타락 이전에도 자연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를 주실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특별 계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특별 계시의 한 가지 예가 말은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죠.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따먹어도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였고 이 말씀의 계시는 아담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과 사의 중요한 기로를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지켜주신 특별 계시의 명령은 딱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성격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때 그는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린 피조물이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존재다 라는 뚜렷한 존재의 관계적인 질서를 하나의 예증으로 선악과 하나로 압축해서 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이 관계를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리면 죄의 성질을 이해하는 죄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됨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성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중요한 성질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아담과 사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뒤에 나중에 인간론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범치 않을 수도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범할 수도 있고 범치 않을 수도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담의 상태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앞에서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진 상태로 아담은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범죄한 이후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생한 사람이 아닌 타락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오직 하나만 남게 됐죠. 뭐가 남았냐면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안을 수 없음. 이게 타락 이전에 타락 이후 중생 이전의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중생 이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가능성이 나타나죠. 어떤 가능성이 나올까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화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만족한 행복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아담의 성격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수도 범치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가 범하느냐 범치 않느냐 하나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특별 계시로 주어졌을 것이다. 오늘날에서 특별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는 그 죄를 피해 살 수가 없는 우리 존재들을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질서와 또 지혜자 되심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특별 계시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으니 이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었던 우리 존재가 죄를 범치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맨날 죄만 지면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그 핑계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정이 안 되는 건 중생의 판결, 중생 한자일까 한자일까요? 거기까지 위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으나 죄를 범치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늘 견고히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휙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족과 연약성 때문에 난 중생치 못했어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또한 위험한 거예요. 양면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저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잘 이해하세요. 그런 관계 때문에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했어요. 그 특별 계시는 어떻게 주셨냐면요. 첫째 방법, 주신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모세 때는 어떻게 하고? 엘리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단 때는 어떻게 하고? 다윗 때, 사무엘 때 각각 그리고 이사야 때까지 지금도 계시를 주시잖아요. 설교 통해서.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주셨고 신약시대 어떻게 주셨고 그 방식도 기적으로 말씀으로 여러가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한 가지를 더 나가셨죠. 그게 뭐냐면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후에 전권이 쓸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패하고 사탄과 세상의 악이 계속 교회와 말씀의 계시를 흐르게 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비하여 경고한 하나의 말씀이 온전히 부패로부터 방지된 채 전승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한 구전과 기억 속에만 말씀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성경이 필요하게 됐고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과거의 방식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뜻을 알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이 왜 필요한지 아셨죠? 넘어가시죠. 13페이지 보시면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질문 1 했고 쭉 나와서 그 다음 14페이지가 질문 13이 나와 있죠? 그거는 뭘까요? 숙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앞에 나온 해설 내용을 10번 읽으시면 풀 수가 있죠. 네. 숙제 검사는 안 해야 될까요?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도 하십시오. 예. 숙제. 근데, 대체로 여기 나온 해설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잘 읽으시고요. 해설 가운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14페이지 넘어가세요. 2번. 간혹 가다가 질문 가운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뽑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요. 2번. 그러면 그렇게 된 성경은 어떤 것들이 성경일까요? 그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떤 것들이 성경입니까? 2번에 구약과 신약에 쭉 책들을 써놨어요. 이것들 외에 다른 것도 성경일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만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란 신자들 보면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껴있는 성경책을 접근하네요. 그것들은 뭘까요? 예, 2번 항에 15페이지 보면 외경이 나와요. 외경이라는, 소위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외경이라는 책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교회의 권위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쓴 다른 저작보다 더 나은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아주 엄격한 제안을 해놨어요. 근데 왜 개신교회 일부 교파들은 외경을 여전히 성경 속에 넣어놨을까요? 거기는 성경, 외경이 성경으로 인정된 역사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단이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외경은 처음부터 외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게 진짜 성경책이냐, 그를 외경과 대립되는 다른 단어로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 캐논이에요. 캐논. 이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은 외경과 비해서 원래 어느 책이 정경이냐를 갖고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정경을. 교회가 결정하려니까 한 교회가 할 수 있나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뭐 해야죠? 전 세계에 있는 비숍들, 그 당시 주교나 감독들이 한 자리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자,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게 여러 가지로 글로 돌아다니고 있고, 또 들은 바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왔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록물도 잘 보존해야겠고, 또 갖가지 엉뚱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장하니까 가려내야겠고, 기억도 점점 흐릿해가니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정합시다 라고 교회가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본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읽혀진 책으로서 분류해놔서 외경이 됐어요. 이것들도 교회에서 읽혔어요. 근데 도무지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적 권위로 위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으로 남게 되어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필요에 따라 정경의 가르침에 모순되지 않는 한 우리가 혹 가다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다 그랬어요. 그 외경적 가치는 그거 이상 없어요. 따라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외경적 가치를 자꾸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겼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외경의 뿌리를 두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조화시키고, 그 신조화시킨 다음에 그 신조를 전통이라는 권위로 계속 교회에 가르쳐오니까 잘못된 전통을 깨는데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사용하냐는 말이에요. 오형과 남용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옥을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항상 우리에게 개신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정경 말씀의 권위만이 교회가 교리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 유일한 권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힐 때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개신교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성경, 그 정경만이 성경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정경이 누가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 교회가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교회 권위와 성경의 권위하고 어느 게 더 높으냐? 결정해준 사람이 높으냐? 결정된 게 높으냐? 누가 높아요? 결정한 사람이 높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음에 교회 권위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냐? 우리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기 전이었으니까 그 덩어리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에 우리가 결정한 성경을 갖고 넌 이것만이 제의라고 얘기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교회는 어떤 권위로 성경을 결정할 수 있었느냐? 라고 말하면 교회 갖고 있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교회는 쓰여진 성경 외에 전통이 있어서 쓰여진 성경 A, B, C, D 가운데 A, B, C는 성경이래. D는 아니라는 판단할 수 있는 성경 위에의 다른 권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구전적으로 그랬던 전통이었고 그 전통을 교회가 쥐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는 전통과 정경과 외경 이걸 다 망라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만 말하는 너희는 잘못된 걸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죠. 그런데 오늘 왜 수시한 거 봤어요? 거기서 답변을 줘요. 아하, 그렇지 않다. 4번을 보면은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인데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한 성경에 대한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되죠? 믿고 순종해야 돼. 정말 믿고 순종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죠. 성경의 권위는 그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그 성경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증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뭐에 있다고 됐어요? 저자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개신교는 어디로 넘어가요? 무슨 소리야?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셔. 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 뭐됨을? 성경됨을, 하나님의 말씀됨을 뭐하도록 만들어요? 발견케 하신 거라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쓰신 그 성경을 읽었던 교회를 통해서 고백하고 발견토록 해. 무엇을? 내가 읽은 이 성경이 과연 주의 말씀 이러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 발견하여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발견했어. 나도 그랬어가 모아져서 형식적인 결정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내면의 영적 사실은 따라서 참으로 성경 말씀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저작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 하나의 말씀 발견해서 읽는 독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사이 그 깨달아서 나도 발견 너도 발견해요? 너도 그러니? 그러면 이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 생겼어요. 그것의 문제가 계속 이제 설명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작하고 있어 하나하나가 막 쓴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설명해 주고 있어요. 5항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서 감동 감화를 받아 하하 지금 뭐라고 교회 증거란 말이 나왔죠? 4항에서 교회 증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줄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 증거에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최종적 결정은 교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5항은 지금 뭐부터 시작해요? 교회 증거에 의해서 교회 증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증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닌데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교회 증거에서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아하, 이게 2000년 교회가 인정해오는 하나의 말씀의 책인데 교회가 인정해서 나도 인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방 가서 아내는 나오고 남편 나오지 않는 가정 신방 가서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분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2000년 되었으니까 하나의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의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하면 읽어야죠. 읽고 고백해야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전통의 권위는 인정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까지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디 넘어갔어요? 성경의 외적 조건이 해보세요. 성경은 그 자체로 뭐에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성경은 그 자체로 그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신령함. 성경 안에는 영적 사실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 교훈의 유효성, 그리고 문체의 웅장함, 그리고 내용의 일치성. 이것이 성경 앞뒤가 내용이 일치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표에 일관되게 컨시스턴스, 일관성,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렇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준 충분한 내용적 전개, 구원적 지식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점들이, 아하,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말씀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논증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가 발견했다. 그럼 발견했으면 하나하나를 어떻게 성경 말씀인 줄 알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교회의 증거. 최종적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 제한적인 의미는 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외적 구조, 외면적. 성경의 외적 구조를 보면 안다.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지금 읽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통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으로 봐져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약 몇 년에 걸쳐 쓴다고 계산되면 1500년에 걸쳐 썼어요. 직업도 너무너무 다 다양해요. 그럼 다 다양한 직업에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으면 그것이 내용적인 통일성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경험이죠. 이 역사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성경 안에는 신학적 통일성이 굽이굽이 들어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그 자체에 모순이 있는데 아니죠. 그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내면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모순을 보일 뿐이죠.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구원사역을 향한 계시의 말씀이 통일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객관적인 성경의 발견은, 성경에 대한 그런 객관적 발견은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정경이 정교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밑에서 셋째 줄 15페이지 보면, 그렇지만 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여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아, 그 말씀 자체가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죠.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한 맨마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단 그 특별한 경험이 막 밀려오는 거죠.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하고 깨달아지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셨어요. 눈이 열리는 기쁨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면, 이게 저 무슨 사활이람? 성경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네. 또 말도 이렇게 옛날에 쓴 번역들이라 이게 참 답답해. 이러면서 읽는데, 고민하고 있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지혜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자신의 밀려오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 고백적 주관적 경험은, 지금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하나님하고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 앞에서 이 말씀으로 지금 주신 감동, 그 깨달음으로 제가 하나님 제가 아들로 삼으시고 부르신 은혜의 구원의 확신에 제가 섰고 그 주를 찬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여기서 뭐 창세기 사사기는 몇 년도에 써졌고 그때는 누구였고 이렇게 그 성경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공부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질서 정리해줘도 성경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는 말씀 속에 부딪히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에요. 그것이 모아져서 통일된 말씀의 뜻. 근데 성령의 내적 조명을 너무너무 주관적으로만 이해하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객관적 근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아 깨달았다. 말씀이 열어졌다. 그리고 교회 와서 A 집사, B 권사, A 장로 성경이 이렇잖아. 그랬더니 다들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표준성과 이해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 말하지만 대부분의 그 감동은요 비교적 정확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의 경험은 또 제 경험도 그렇고 비교적 아 이렇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줄기는 여지껏 배웠던 설교와 읽었던 성경의 줄기를 엮어지면서 그게 그 순간에 하나의 은혜로 확 뚫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아무 성경도 없이 돋닦고 읽었다 갑자기 뭐가 탁 득도했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성의 한계를 넘어가죠. 따라서 그 많은 성경의 박사들, 이 박사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깨고 있는 분이에요. 툭 치면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어허, 예레미야. 그랬죠. 그 당시 몇 장 몇 절도 없었어요. 장절이라는 것은 17세기 나눠져요. 그러니까 18세기인가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장 몇 절이 나눠지고 그 이전엔 그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줄줄줄 영목에 예레미야 중간쯤이던가 거기에 뭐가 있잖아. 그러면 아니지 그 3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해서 다 기억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삼일체 교리니 이런 걸 다 만들어요. 성경을 듣고 천재죠. 우리는 그래서 23페이지 그럼 또 숙제가 나오죠? 네. 23페이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계획을 성경에 분명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의 성경에 연역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첫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 그건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게 아니고 주제가 제외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써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한달 해도 몰라요. 이게 뭐 시각적 사고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근데 하나님 세 분인데 왜 한 분이죠? 성경 읽어봐요. 그 질문을 갖고 그 답을 꼭 집어서 내려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세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한 번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혼동성이 아리송하게 나올 때에 그 다음 말씀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선하고 악하지 않고 올바르고 적절한 타당한 논리에 의해서 성경에서 연역해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성경이 열어주고 있는 적절한 논리를 따라서 신학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삼일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동시에 사람이라는 식의 고백이요. 이런 등등의 예정론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든지 인간의 전통에서는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 첨가하면 안 돼요. 1.1에게로 더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추가적으로 더해질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 더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차 그거 빼먹었네.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특별 주니까 빨리 성경에 더해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가르치건 계시건 꿈을 꾸건 기적을 행하건 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어디서 해라? 성경으로 해라. 성경이 안 맞으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라. 다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건 악한 것이죠. 왜냐면 성령에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가능성밖에 없죠. 성령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시 조명이 필요한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원으로 또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제 아까 말했던 내적 조명 또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해서 인간의 활동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배와 교회 정치도 말씀의 근거로 연약하여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어떤 격식이 있죠. 이런 격식들은 말씀의 일반 법칙들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또는 자연의 빛과 기독교의 신중 사려 분별 이성적인 판단에 정해져야 한다. 말씀의 일반적 법칙과 말씀의 뜻과 우리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신학적인 판단을 하여 어떻게 예배드림이 옳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재반 활동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성과 이런 건 다 보조적인 것이고 최종권위는 오직 말씀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말씀 그 자체는 구원론적 필요한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개인적 어떤 주관적 지식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7페이지 보세요. 7항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한 성경 해석한 문제. 그 다음에 7항은 뭐예요?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 자, 우린 뭐까지 알았죠? 성경이 성경됨을 인식하는 그를 동의하게 되는 성경 인식의 근거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성경을 우리가 인정, 내 성령님의 내적 조명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해석은 저절로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 문제, 성경 해석과 관련 문제가 7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성경 읽으면 그저 국민학교 책 보듯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 어떤 전제가 있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오해, 구원에 관한 지식이 오해될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것 투성이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이 뜻을 왜 주셨을까?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은 항상 우리가 그럼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밥 일체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필요하죠. 교사가 필요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사를 공급받아서 바른 해석을 지침을 받는데, 로마 개틀릭은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나 읽고 자기 식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내면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성경은 항상 읽더라도 해석을 필요하고 해석의 지침을 놔줄 교사가 필요한데 이 교사가 교회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그 교회는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를 켜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 하냐면 그 로마 캐톨릭의 해석은 성경의 바른 가침을 떠나서 상당 부분 전통이라는 것에 의지하여 인위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성경 자체로 성경 해석하기를 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로 성경을 해석하지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인도해줘. 성경을 성경 자체로 해석해줄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을 나를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교사가 없어도 더 나아가서 교사가 없어도 성경을 읽고 구원에 관한 절대 필요한 지식은 필요 충분적으로 누구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신 게 고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래서 저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성경 너무 중요한 건데 성경을 번역해 줘서 딱 주면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읽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경 자체 해석의 줄이 연결되어져서 최소한 뭐는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개신교 성경 해석학적 제1원리. 성경은 명료하다. 뭐에 있어서? 구원의 지식에 관하여.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유산물이다.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40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계시를 받아 쓰여진 글이니 동시대에 쓰여진 그 글을 읽기도 우리가 때로는 저자의 의도를 다 모르고 해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쓰여진 성경에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도움을 얻죠. 공부해야 도움을 얻죠. 그래서 성경은 역시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이해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어려워서 도무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조차도 명료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는 답변은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안 읽었구만. 그게 답변인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모르겠어. 하면 나는 읽을 도무지 모르겠어. 짜증이 나. 그럴 때 답변은 뭐냐면 몇 번 읽으셨는데요. 얼마나 진지 읽으셨나요? 얼마나 꾸준히 읽으셨나요?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읽다 보면 영유한 구원적 지식이 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 국민학교 1학년 아들 보고 교과서 갖고 봐. 탁 피고 이건 이거야. 그냥 가르치는 엄마의 놀라운 지성. 애가 보고 놀라잖아요. 그런 지성의 그 위치에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니까?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우리 생각과 경험에 어긋나는 듯한 복음의 은혜의 진리 도무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복음의 십자가 사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가는 이 모든 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학교장님과 있을 수 있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성의 도우심이 있다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영적 사실을 명료히 알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 교회에 뭐 어떻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밑에 셋째 줄 맨 중간 부분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 일반 우리가 일반 독서를 하듯이 그런 방법을 따라 적절하게 책을 읽으면 충분히 중요 교훈의 글을 이해할 수 있다. 30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인가? 이제 이게 이제 파랑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진짜로 갖고 있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인가? 이 문제는 왜 그 문제 나올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서.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는 문제. 그걸 가지고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코란을 원본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자기들 갖고 있는 지금 코란 성경이 원본 그대로예요. 당신들은 원본이 없다며. 그 원본이 없어 다 뭐예요? 가짜만 있다며. 가짜 갖고 믿고 있으면서 그거를 믿고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야 원본을 믿어야지. 원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러면 원본에 얼마큼 가까울까요? 진위를 가려야 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그 다음 파랑에 나와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제 답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12시 1분 전이거든요. 이왕 파랑을 들어갔으니까 이건 끝내야 되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나라 말을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기록은 사도들이 다 그 당시 국제 언어인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 헬라어로 되는 신약성경은 하나님에서 직접 영감되었고 그걸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직접 영감된 원본의 말씀이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할 만하다. 어? 원본이 없다고 그랬는데 원본이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웬 소린가?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뭐는 없어졌어요? 기록된 원본은 없어졌어요. 그럼 뭐는 비상한 섭리와 보존에서 남겨져 있어요? 원본의 가르침의 내용인 원문은 뭐라고요? 원본에 담겨져 있는 기록된 그 글, 원문은 비상한 섭리와 보존에 의해서 남겨져 있어요. 뭐는 없죠. 그 원문을 최초에 담고 있었던 원본은 없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원본이 없는데 원문이 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 쉽죠. 그냥 사진 찍어버리고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하면 똑같죠. 복사할 때마다 1%씩 깎여져 나가요. 지금은 기계로 복사하면 원본을 몇천 몇만 장이나 내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원본과 원본에 있는 원문과 똑같이. 복사하기 없었던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를 했죠. 필사. 열심히 뱉었었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 가운데서 이 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재미난 건 알잖아요. 여기 구약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지만. 그럼 이 역대기부터 얼마나 성경을 필사하는 랍비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첫 글자 또 시작해서 역대기 마지막 글자 그걸 거꾸로 계산해와서 가운데 자가 뭔지 알아요. 정확도를 알겠어요? 글자 수를 세 나가서 글자 수를 세냐 가운데 글자가 뭔지를 알 만큼 그들은 필사의 필사적으로 정확했던 분이. 그러나 인간 세계에 절대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인간 세계에 절대가 있을 수 없죠. 한 번은 100%로 완전하게 필사했지만 그게 무슨 뭐 국민교육 현장에서 완전하게 베끼죠. 그렇지만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하는 과정에 인간 역사 속에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쭉 있어요. 그 사본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본들이 각각의 오류가 조금씩 조금씩 있겠죠?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본들이 다 달라서 어느 게 진짜 말인지 우리로 하여금 결정할 때 어려움을 주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틀린 게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틀리는데 대다수가 맞는 게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아마 이 양반은 요걸 틀렸구만. 대다수 이 부분은 다 잘 틀렸구만.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걸 사본학이라고 해요. 사본을 넣고 예 옛날 옛날에 사본을 넣고 돋보게 봐가면서 이래가면서 연구한 학자들이 모으니까 거의 학자들의 판단에 원문에 거의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거의 전수 받고 있음을 학문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게 온라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짜가 아니고 진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원문을 갖고 있는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질문. 사본학을 공부한 학자들은 다 똑같은 견해냐? 그게 생기겠죠? 사본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원문일 것이라는 사본학자의 의견이 있고, 이것이 원문일 것 사본학자 의견일 수 있겠죠? 사본학자끼리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역성경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을래다 주님이 그려주시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개역성경에 가로가 이렇게 쳐 있어요. 어느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음. 그 어떤 거는 줄쳐놓고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어느 사본에 하면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주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관한한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다? 구원과 신앙과 생활한 하나님의 교훈의 뜻으로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도록 좀 제안해 주셨어요. 나머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서 제자신을 신이, 그럼 신이 할 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 아세요? 헬라어 아세요? 헬라어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말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번역해야 되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성경에 대한 권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어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언제부터 번역이 시작됐을까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그리, 그 다음에